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속며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일단 수적으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예 병사 3만 명을 소집했고 거대한 군인을 이끌고 다윗이 바알레 유다를 향해서 갑니다. 군인들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하고도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된 이 모임은 소위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국가 단위의 행사들은 그 규모와 의미 때문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히 준비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최소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전에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무기와 병력들이 모여서 3개월간 합숙을 하며 준비합니다. 무기와 병력의 열병과 일사불란한 행사 이면에는 무수한 연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예병사 3만 명은 바로 이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악기들 역시 바로 이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 역시 이 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하던 때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에 진을 치면 그 진 중앙에 하나님의 텐트, 만남의 텐트, 곧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궤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열망하며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까지도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제사의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궤는 또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멸되는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패색이 짙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자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동원하여 승리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그날에만 병사 3만 명이 쓰러지는 사륙을 바벨론으로부터 당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교만함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소멸에 가까웠습니다. 타오르는 불 앞에서 맥없이 사그라드는 그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인간들의 수많은 교만은 이내 사그라들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탈취했다고 생각한 블레셋 역시 언약궤를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그론의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으며 패배한 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굴욕을 주자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다곤 신은 하나님의 궤 앞에 팔과 다리와 머리가 잘린 채 몸뚱이만 남은 채로 엎드려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고 온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소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이 있던 아스도리치라는 지역은 당시 블레셋 나라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불어와 성경은 그 지역이 마침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염성이 강했던 종기를 두고 이질이다 또는 림프절 패스트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염병이 한 도시를 얼마나 공포에 빠뜨리는지 얼마나 순식간에 그 도시를 멈추게 하는지 얼마 전 경험한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조금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악성 종기는 한 도시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능멸하는 그것은 사람이든 신이든 도시든 하나님 앞에 망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소멸되는 바로 이 또 다른 죽음의 역사는 법궤가 있는 곳마다 안타깝게도 계속됩니다. 가드 땅으로 옮겨간 언약궤가 가드를 소멸하게 되고 또 다시 레위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맞이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아서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벳세메스의 인구가 1,000명 이하로 추정이 되는데 이 1,000명 미만이 있는 도시에서 70명이 죽는 사건은 실로 대단한 심판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높이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대하고 이용하려는 모든 인간의 끝은 언약궤 앞에 죽음으로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를 지나 그로부터 북쪽에 11km 지점에 있는 기랏 유아림, 오늘 다윗이 30만 정병을 데리고 찾아간 바알 레유다에 이릅니다. 이후 하나님의 궤는 그 지역 산에 살았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궤를 섬겼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호와의 궤를 섬길 때 언약궤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복의 역사를 써갑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통일하여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들판에서 그저 양떼를 돌보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 사울의 암살 특공대의 쫓김 속에서도 그를 구해내신 하나님,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만큼 이제 세워지는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궤를 가지고자 이스라엘의 3만 정병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그 아미나답의 집이 있는 산 앞에 늘어섰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이 연주가 됩니다. 그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음악이 잔잔하게 또 신나게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신금을 울렸겠습니까? 음악이 그렇게 아미나답의 집 앞을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그 많은 사람들과 음악 사이를 오늘 아효와 우사가 수레를 몰고 지나갑니다. 동일한 상황을 묘사한 역대상 13장 8절은 당시 그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뛰놀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며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이 다윗 왕국의 다윗성으로 향하는 이 진풍경은 이제 세워지는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정통성 위에 세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흥에 겨워 뛰놀며 노래하며 연주하고 있을 때 소들이 그만 뛰고 맙니다. 떠들썩한 그 무대의 한 복판 하나님의 궤를 몰던 우사가 갑작스레 쓰러져 죽었고 축제는 한순간에 알 수 없는 죽음의 분위기로 차갑게 변해버립니다. 그 차갑게 변해버린 순간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왔고 지금 내 발걸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고 굳건히 믿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오래 준비했고 국가적으로 준비했고 온 이스라엘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연주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한가운데서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죽음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그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모두가 순조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인간이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멈춰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축소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했고 모든 것이 완벽한 듯 순조로이 풀리는 그들에게는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왜 웃사를 치셨는지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웃사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수레를 사용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본래에 메어서 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런데 정작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궤는 새 수레에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본래 메고 운반하라고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터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성막에 관한 일은 자손 자손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고핫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에 성물들을 이동을 위해서 잘 쌓아놓으면 가서 그것을 메고 이동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본래부터 메고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명확한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어기면 죽는다는 명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웃사와 아효는 수레에 궤를 싣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레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은 언약궤를 탈취했다가 그 악성 종기와 재앙을 맞은 블레셋이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사용했던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을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이 수레의 주 구성품인 바퀴는 참으로 편안함을 주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바퀴가 있으면 무거운 것도 쉽게 나를 수 있고 작은 힘으로도 이 무거운 물건을 멀리까지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발명품인 바퀴는 오늘날에도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금세 수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땀 흘리지 않고 운반할 수 있고 힘쓰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들에게 편리함을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싣고 1시간 정도 걸리는 약 4km의 거리를 간다 한들 이 수레 주위에 서서 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힘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괴와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괴를 어깨에 메고 동일한 4km의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어간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어깨가 아파하고 땀이 솟습니다. 언약궤의 무게를 지기 위해 나의 온 힘을 써야 하고 함께 매는 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의 내면 또한 언약궤와 무관한 생각을 하면서 태평하게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그의 어깨에 언약궤의 무게가 깊숙이 몸을 누르고 마음을 누르고 그렇게 내면에 이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지고 가는 그 고핫 자손이 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수고하며 지고 가라 하셨을까? 아마도 평생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기만 했던 역할을 했던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궤를 멜 때마다 성소의 물건을 멜 때마다 그런 질문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수레는 편안하고 메는 것은 불편합니다. 수레는 쉽고 메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레는 몸과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메는 일은 몸과 마음을 온통 사용해야 합니다. 수레는 나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메는 일은 나를 전부 다 드려야 합니다. 수레는 모두 다 이동한 후에도 내게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메고 가는 일은 다 이동한 후에 내 몸과 근육의 아픔으로 잔상이 남습니다. 수레는 생각과 몸을 자유하게 할 수 있지만 메는 일은 생각과 몸에 한계를 지웁니다. 수레는 비인격적이지만 메는 일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때 하나님은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대할 때 불편하고 어렵게 메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써서 언약궤를 지고 편안하고 쉽고 비인격적이고자 하는 마음에 굴레를 씌우고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마음에 새기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이 삶의 일부로 간직하지는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삶의 일부로 간직하는 것은 언약궤를 메는 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성경책장을 펼쳐야 합니다. 몸의 피곤함을 이기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순간이라고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되어 다시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고 다시 읽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대강 이야기를 훑어서 넘어가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언약궤를 메는 일과 같은 노동입니다. 몸과 마음과 힘을 써야 하는 노동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 시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고 말씀을 읽기를 편안하게 하는 수레와 같은 온갖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큐티 책에서는 심지어 본인이 묵상해야 할 묵상을 대신해 주기까지 합니다. 책에 실린 남의 묵상이 은혜로울 수는 있지만 결코 나의 묵상은 아닙니다. 나의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 또한 얼마나 굉장한 노동입니까?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10분이면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 일은 우리의 온 영혼과 몸과 마음의 힘을 쏟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화는 또한 단번에 깊어지고 단번에 응답받을 수도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꾸준한 시간과 애씀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언약궤를 짊어지는 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수레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온 몸을, 온 정성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면 말씀과 기도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보람만을 기대하는 허영이 아니라 메고 땀 흘리고 우리의 온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수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메는 일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쉬운 방법들과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아우성들이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언약궤를 메는 지지부진한 수고보다는 더 빨리 기쁨을 주는 성취를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교율과 기술이 절정에 이른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아직도 어깨에 메고 걷는 일은 참으로 고리타분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걷는 것입니다. 웃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수레로 옮기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악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웃사의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매지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수단 삼아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70년을 있었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궤는 그들의 삶의 익숙한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웃사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가까움과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향한 경외심이 깊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욕망이 깊어간 것입니다. 웃사는 언약궤를 메지 않았지만 언약궤에 대한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향해 모여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걸었던 웃사의 마음은 언약궤를 향한 경외심이 아닌 둘러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눈빛과 이를 통한 자기 만족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일상이라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웃사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웃사는 만인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엄, 즉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궤의 주인 행세마저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 언약궤의 주인 행세를 마다하지 않았다. 웃사가 지금 수레를 싣고 옆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둘러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욕망으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웃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웃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소가 뛰었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소가 뛴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흔들린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민수기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신 언약궤가 흔들리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언약궤의 수호자임을 자청하는 웃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의 손으로 언약궤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을 소멸하는 그 죽음의 역사의 현장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이 웃사의 열망은 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고 뱀의 유혹으로 하와의 마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열매로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아니라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내 욕망을 투영하여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들은 정녕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 위엄, 그것들을 높이고자 욕망에 사로잡힌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인정, 스스로 높아짐으로 세워가고 나의 삶의 기반을 닦아가려고 합니다. 이 문학 언어에서 죽은 은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유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은유인데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은유가 바로 죽은 은유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은유가 문학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용어에도 있습니다. 은혜가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운운하지만 은혜와 무관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은혜마저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버립니다. 사랑이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사랑을 운운하지만 사랑과 무관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사랑마저 자기 높임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죽은 말이 되도록 오늘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말하고 사용하는 우리들은 웃사와 다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수단 정도로만 사용하고 이용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는 우리는 웃사와 다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언약궤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을 지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말을 걸어오는 죄된 욕망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재련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사의 죽음은 결코 한 개인의 죽음일 수 없습니다. 우사의 이 행실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형성하게 된 그것은 아미나답 가문의 낡은 믿음이었습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언약궤의 본질을 상실하고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신의 욕망의 열매만 주렁주렁 달고 살았던 우사의 죽음은 바로 아미나답 가문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미나답 가문의 죽음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이 우사를 치신 때를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노래하고 모여서 연주하고 떠들썩했던 바로 그때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사만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은 모든 인간의 삶은 잠시 멈추어집니다. 우사의 죽음을 맞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모여있던 3만 명의 그 많은 장병들은 다시 돌아갔으며 산을 가득 채우던 음악은 멈추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우사의 죽음에 관한 소문이 물밀듯이 번져갔습니다. 본문 11절은 다윗성으로 오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다고 말합니다. 훗날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경험한 찾아온 두려움은 기한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어진 언약궤가 언제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른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나의 존재를 비추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모습은 수많은 심리검사의 결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향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참된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자각할 수 있습니다. 무한 앞에서 나의 인생은 참으로 작게 보입니다. 영혼 앞에서 나의 성취는 먼지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지혜 앞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은 부끄러울 정도로 작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늘 눈앞의 거울과 사람들에 의해서 비추어지고 평가된 자신만을 보아왔던 시간은 광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마치 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내려다볼 때면 큰 차와 작은 차의 구별이 없어지고 높은 집과 낮은 집의 구별이 없어진 채 모두 작은 레고 블록처럼 보이듯이 광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존과 세상과 상황과 역사를 다시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출신, 학벌과 업적으로 나를 규정하는 이 세계의 바깥,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티끌과 같이 유한하고 무지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길 밖에 규정할 수 없고 한정할 수 없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에 진리는 오늘 내가 걷는 그 길의 의미와 사람과 사물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새롭게 조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활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길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채로 막연한 석 달을 지내야 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위기 상황, 이 우사의 죽음을 덮고 빨리 극복하는 것이 아니오 길을 잃고 두려운 채로 석 달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입니다. 스스로 끝을 정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길을 잃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의지가 정지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듬 따라가는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에는 다윗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이 광활한 하나님 안에서 헤매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역대상 15장을 읽어보면 두려움 속에 길을 잃은 한 인간이 광활한 하나님 앞에서 순례하는 기록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순례길 위에서 다윗의 손에 쥔 지도는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을 더듬어 레위 사람 외에는 궤를 멜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지도를 따라 다시 그 이스라엘을 꾸려갑니다. 그핫 자손 중에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 120명, 게르솜 자손 중에 130명, 엘리사반 자손 중에 200명, 헤브론 자손 중에 80명, 우시엘 자손 중에 120명. 이 말씀을 지도 삼아서 광활한 하나님의 품 안에 순례의 길을 걷는 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아주 세밀하고도 진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석 달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길을 잃은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손에 쥔 왕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그 광활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간직한 순례자로 거듭 서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섰을 때 멈춰졌던 행렬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석 달이라는 이 두려운 시간 속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비하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 준비하고 다시 법궤 앞에 섭니다. 말씀을 매지 않고 수레에 실으려는 마음에 죽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수단 삼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 죽음을 선포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광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서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자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점과 같이 유한한 인간이구나. 이스라엘 나라이구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삼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다시 선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자유로운 춤, 거침없는 춤, 왕의 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한 순례자의 춤입니다. 웃사의 죽음이 춤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축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겉으로 빚어지는 풍경은 3개월 전에 그 아미나답의 집 앞에 늘어선 이스라엘 백성과 정병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춤추고 환호하고 노래하는 저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순례자들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참된 정체성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품고 가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우사의 자리에 서곤 합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고 싶고 언약궤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불어오는 바람처럼 자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언약궤를 메기보다 수레 위에 올려놓기를 택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기꺼이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로 인해 이때에도 많은 우사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이 한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죽음 앞에 외면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사의 죽음은 반드시 개인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공동체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며 촉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말씀을 지도삼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고도 광활한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순례자로 서는 그리스도인과 나라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웃사가 벗개를 수레에 싣고 벗개를 이용해 자기 영광을 취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에 어깨에 벗개를 메고 손과 발로 말씀의 지도를 더듬더듬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시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피고 더듬더듬 순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 속에 머물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사를 치심은 끝이 아니오 광활한 하나님 앞에 순례를 시작하는 첫 여정이 되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순례자로 선 다윗처럼 우사와 같이 말씀을 수레에 싣고 말씀을 유용하는 이 시대에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말씀을 지도삼아 광활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례의 길 떠나는 순례자로 저희들과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